사무엘하 4장 5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부예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행하여 볏짓질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 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행하여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부예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죄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갚음을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읍시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소년들을 명함해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니르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들, 믿음의 그 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 시간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의 시각에서 볼때이 다윗은 지도력이 부족한 그런 사람이고 또 지도자로서의 어떤 자질에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면서도 신하인 요압을 다스리지를 못했다는 것. 이건 분명히 지도자의 자질 문제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요압이 그 왕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여서 다윗은 환대를 했던 그 아브넬을 죽게 하였는데 이런 다윗이 그러한 요압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자기의 그 심정을 토로하는 그러한 말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은 힘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겠습니다. 근데 요압은 힘을 내세웁니다. 자기 힘을 믿었는데 이처럼 그 힘을 내세운 이러한 사람을 다윗은 제어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거,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누구냐면은 이런 사람은 자신의 힘을 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힘이 없는 연약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러한 그가 말씀에 다스림 받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는 것은 언제나 힘을 빼는 존재로 힘을 빼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나는 별것 아닌 존재라는 거, 이 사실을 잊지를 마시고 내게 있는 것이 나를 잘난 자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 이걸 잊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있는 세상의 지위나 소유들이 절대 여러분을 높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 수도 없다는 것. 항상 이 점을 명심하면서 그것으로 여러분의 경계를 삼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힘이 없는 연약한 그런 성도로 머물렀을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복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나한테 뭔가 힘이 있다. 내가 저 사람 뭔가 나은 그러한 존재다. 이런 의식이 조금이나마 있다면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밖에 보일 게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목사랑 입장에서 참 어려운 사람은 자신의 힘을 버리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되게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힘 있는 자에 대한 이 세상의 태도, 굴복이고 아부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의 힘을 또 도움받기 위해서 그 사람 편에 서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기가 참 십상이라는 것, 그걸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섰던 줄을 바꿔버리는 것, 이게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그 사람이죠. 1절을 보시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네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이렇게 4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네르이 죽은 뒤에 그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그것을 지금 1절부터 드러내고 있는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단지 북쪽 이스라엘의 하나의 군장, 장관,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 속의 중심적인 그런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그러한 정도라면은 뭔가 힘이 있는, 영향력이 대단한, 그러한 그 인물이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스보셋이 왕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명목상의 왕이었을 뿐이고 실제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을 뿐이고 실제적인 모든 권세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에게 다 집중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도 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스보셋을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넬을 바라보고 아브넬을 의지하는 그러한 그 분위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의 아브넬이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영적인 인물인데, 중심적인 그런 인물인데, 그런 아브넬이 죽어버렸다.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냐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이스보셋이 손 맥이 풀려버렸다. 너무 놀래가지고 팔에 힘이 쫙 빠져버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온몸에 힘이 쫙 빠져버릴 정도로 충격을 엄청 받았다. 그런 얘기죠. 모든 게 아예 이제 끝났다는 자포자기에 어떤 그러한 그 심정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스보셋뿐만이 아니고 온 백성들, 그 나라 온 백성들까지도 놀랄 수밖에 없는 엄청난 그런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남은 것이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인물인 아브넬이 죽어버렸으니까 남은 게 뭐냐? 이제 우리나라 국가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걱정거리가 이제 남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왕이 있지만은 그 왕은 자기 나라의 장래를 맡길 만한 그런 인물은 되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스보셋 대신 왕위를 맡길 만한 또 사울의 자손도 사실상 마땅치가 않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나오는 것이 사절의 얘기입니다. 사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 절개 되었더라. 갑자기 그 아브넬이 죽은 뒤에 얘기하고 또 이제 그 레아갑과 바아나가 다윗이 간 얘기 사이에 갑자기 사울의 그 요나단의 아들 중에 므비보셋이 있는데 절뚝발이다. 이야기가 지금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 하고 있냐면은 이 사울의 집안에 도대체 왕이 될 인물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죠. 희망을 내걸 만한 그런 인물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요나단 아들이 그나마 요나단처럼 뭔가 용맹하고 똑똑하고 그런다면은 이스보셋을 이제 내몰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다시 이제 어떻게 일으켜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들 수가 있는데 이스보셋도 이건 자질이었고 므비보셋도 절뚝발에다가 왕의 자질이 도대체 믿을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된다는 얘기죠. 결국 이렇게 사울 집안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죽고 나니까 도대체가 희망 걸 인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자신들을 다시로 이끌어갈 만한 그러한 어떤 영웅적인 사람이 없는 것. 그게 북쪽 이스라엘의 형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남쪽 이스라엘, 다윗이 왕으로는 그 나라는 어떻게 되었다겠습니까? 갈수록 왕성해져 가더라. 갈수록 부가 강해져 가는데 그게 다윗의 나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막 다닐 때에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뭐 그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숨겨줘 도와줬느냐? 절대 안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을 아무도 도와주지를 안 해버렸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숨어있는 거, 숨어있는 걸 알았을 때 그걸 오히려 사울에게 밀고를 해버리는. 그게 그때 사람들의 태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먹을 걸안 줬으면 다윗이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그 떡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먹을 걸안 준, 안 줬기 때문에 그러한 일까지 하게 되었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때는 그 백성들이 이제 사울의 시대니까 사울의 눈치를 봐야 됐겠죠. 사울에게 잘 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윗편 들면은 자기들 목숨이 필요하니까 아니 걱정되니까 다윗편 들 수가 없고 오히려 다윗 공격함으로써 사울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뻔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사울이 죽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던 아브넬까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우다 그 말입니다. 이스보셋은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므비보셋은 절뚝발입니다. 반면 다윗은 강성해져 갑니다. 근데 북쪽은 풍전등하고 다윗에 의해서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빠진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떤 염려를 하게 되냐 그 말입니다. 결국은 옛날 자기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대접했던가 이걸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잘 되어 있으면 걱정거리가 안 되죠. 잘 되어 줬으면 그걸 믿고 야, 하필 우리가 다윗에게 뭔가 곤란당할 그런 위기는 없겠다 이렇게 믿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합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근데 다윗에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우리나라 점령하게 되면 우리는 다윗에게 죽었다. 큰일 당하겠다. 이러한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가령 학교 다닐 때에 내가 어떤 친구를 막 괴롭혔습니다. 힘없고 가난해졌다. 그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가 직장을 다닙니다. 근데 사장으로 누가 부임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괴롭히는 친구였다. 어떤 생각이 먼저 펄떡 뜨겠습니까? 반갑겠습니까? 아닐 거란 말이죠. 야, 저 옛날, 내가 옛날에 무지하게 괴롭혔는데 나한테 보복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두려움이 먼저 벌떡 들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런 상황 빠졌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냐, 좋겠냐, 그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표를 내든가 아니면은 그 친구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될 그런 처지가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사표를 내지를 못한다면 결국은 옛날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친구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뭐라도 할 거라 그런 얘기라. 정치판도 사실 똑같은 그런 그 얘기들이거든요. 어제의 적이 오늘 친구가 되는 게 정치판이지 않습니까? 정치판은 어떻게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줄을 잘 서려고 하는 거.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그 사람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께 가는 것이 내 생존에 유익되니까 그 사람에게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갔다가도 뭔가 이익이 없다, 손해가 됐다 싶으면은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는 거, 이게 정치판입니다. 그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의롭냐, 뭐가 정당한 것이냐, 이걸 따라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뭐가 내 생존에 유리하냐, 이걸 따지면서 움직이는 게 정치라 그런 얘기죠. 언제 나의 유리한 쪽으로 들러붙는 거. 그게 정치, 그게 또 우리의 속성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그 행동 원칙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나에게 유리한 걸 살피는 게 행동 원칙이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이게 우리 행동 원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무너져버리면은, 우린 신자답게 산다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는 얘기가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자기 생존을 위해서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굳이 두 사람 이야기라기보다도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얘기고 또 오늘 우리에게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네갑과 바느람 이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이스보셋의 군장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왕 옆에서 이제 왕을 지키고 보호하는 뭔가 경호원 같은 이제 그런 그 사람들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왕에게 접근하기가 좀 상당히 쉬웠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두 사람이 이제 왕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가지고 왕을 죽이고 그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로 갔다 그 얘기예요. 8절에 보니까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 다윗을 우리의 주라 이렇게 높여 부르면서 이제 아부성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들기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윗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다윗 마음을 들기 위해서 이런 아부의 말을 얼마든지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스벌 죽음을 갖다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갚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더라. 우리가 이렇게 당신 끼우고 이스봇의 목을 가지고 온 것은 모험당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윗 원수를 갚는 것이고 자신들은 그 뜻을 따라서 이스봇을 죽인 것이다 하는 것,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그들의 기대는 뻔한 것입니다. 자기들 행위에 대한 다윗의 기뻐함과 칭찬, 이걸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에 따른 보답도 덩달아 기대하겠죠. 그 보답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서 이제는 자기들이 인생의 안락함을 누리는 그것까지 다 내다보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이스봇의 목을 잘라서 다윗에게 가져온 것일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요. 이런 말을 갖다 붙이는 것이나 얘기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건 하나님의 뜻이다는 이 말은요, 내 편리한 대로, 내 유리한 쪽에다가 마음대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이익을 얻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남따라 갖다 붙이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유리한 쪽으로 움직여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쪽으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육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뜻은 너희 거룩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음란 버리고 어떤 이웃 여자를 취한 이런 문제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이 뭐 자기 아내만 취하라 이런 이제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그때 그 지역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 데살로니가랑 그때 그 지역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막 취하는 게 이게 빈번했습니다. 그게 그때 이방인들의 그때 풍습이었는데 그걸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신자들 은연 중에 막 따라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룩이 뭐냐면 구별이죠. 다르게 산다. 구별의 거룩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만 취하는 이걸 가지고 거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아라. 그게 구별된 거룩이다 이런 얘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증거하라는 얘기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증거한 삶이라는 얘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 유익이 아니고, 내 유리함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유리한 걸 얻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편리함을 갖다 붙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몽땅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것이 내 유익과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절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에게 잘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면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게 안 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안 되게 하셔가지고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구에서 살다가 어떤 일로 인해가지고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 서울로 이사 간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되게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서울이란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나를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어쨌든 뭐 이제 내 가까이 바느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까지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다윗의 마음을 들어보려고 길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이런 네갑과 바아나가 다윗에게 어떤 대우를 받느냐. 11절을 보겠습니다. 소년들을 명함에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했더라. 결국 돌아온 것은 죽는 거죠. 다윗에 의해서 사형을 받는 것입니다. 1장도 이런 일이 등장했죠. 기억나십니까? 사무엘하 1장에서도 아말렉 사람 하나가 다윗에게 자기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오히려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다윗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거, 이것 때문에 그 아말렉 사람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그 자신과 개인적인 원 안에서 사울을 다윗은 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중심에서 모든 걸 바라보는 것이지, 야, 네가 나를 잘못 대했으니까 너 나한테 원수였던 이런 개인적 감정, 이건 다윗에게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서로 만나지 않습니까? 아말렉 사람은 그런 그 유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자기와 똑같은 그런 마음 갖고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사울을 내가 죽였다고 하면은 야, 네 공로가 크다 하면서 자기를 잘 대줄 줄 갔다가 그만 죽어버리는 그런 황당한 일을 겪지 않습니까? 결국 아말렉 사람이나 이 네갑과 바나 이 사람들이 크게 실수한 게 뭐냐면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큰 실수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도 역시 자기들 기준 가지고 자기와 같은 생각일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해버린 것이죠. 다윗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지, 자기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다는 얘기란 말이죠. 만약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면은 아말렉 사람이나 네갑이나 이 바아나의 생각이 다윗에게 먹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분명 그럴 거예요. 반면에 만약에 네갑과 바아나 이 사람을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그래도 이스보셋을 죽여서 다윗의 환심을 살려고 했겠습니까? 절대 그런 모습은 나오지를 않는 것이죠. 이미 그것이 말씀에 어겨지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결국 네갑과 바나의 문제는 다윗을 몰랐다는 것. 다윗을 모르면서 자기들 안위와 유익과 생존에만 모든 목적을 둔 그런 생각에 치우쳤다는 것. 그게 그들의 큰 실수고 잘못이죠. 반면 다윗은 자기 개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봐나 그런 사람 굉장히 악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생각의 차이다. 다윗의 생각과 내가과 바나의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그런 생각이 서로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는 것,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각과 바나 이산과 같은 그 실수, 그게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들 같은 그런 실수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기초로 해가지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이건 내각과 바나와 같은 똑같은 그런 실수입니다. 내각과 바나가 자기들 생각 가지고 다윗에게 나간 것처럼 우리가 우리 생각 가지고 예수께 나간다는 것이 곧 우리를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만들어버리는 그 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아니했던 사람의 생각과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생각이, 그 사고와 그 마음이 항상 내 유익과 내 생존과 내 욕심이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내 생각과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일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생각 가지고, 내 생에 치우쳐 있는 그런 내 생각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면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부인당하는, 난 너를 모른다 부인당하는 그러한 결말만 만들어낼 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갚아 하나가 다윗에게 나아가는 그런 길을 가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깊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일치될 것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치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도 너무 몰라요. 자기들 생각에다가 하나님도 가둬버리고 주님도 가둬버린 채 자기들 맞도록 이리저리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내 생각이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이 오르니까는 이게 주님과도 맞을 거다. 주님들이 생각할 거다. 이러한 착각들. 그런 착각이 우리가 있다면 속히 빠져나오는 것. 그걸 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유익이죠. 지금 현대의 그 믿음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내 쪽에 정해버립니다. 내가 섬기는 방식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들고 하나님께 가려고 예를 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는가, 이건 철저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가, 하나님은 이걸 기뻐할 거야 이리 생각해가지고 그 생각 앞세우고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치 않으시고 부인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명심을 하셔야 돼요. 10절에 보면은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한 줄 생각하였어도 내가 죄를 잡아 시글락에 죽였어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가품을 삼았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말렉 사람이 사울이 죽었다. 이 소식이 분명히 자기 생각에는 다윗이 좋아할 그런 좋은 소식이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오히려 분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소식이었다는 얘기예요. 전혀 생각 일체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아까 바나도 예수를 죽인 그 일을 다윗이 아주 좋아할 거다 이렇게 철저히 믿었는데 오히려 다윗은 그 일을 분노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불상사가 우리에게도 얼마나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정신 차리고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의 생각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주로 뭘 하나, 뭘 가지고 하나 기쁘게 할까, 이런 궁리를 많이 하는데, 안 맞아요. 히브리서 10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6절부터. 그러므로 세상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십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소제,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싹싹 없애버리고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우리가 드린 예물입니다. 자꾸 내 갖다 바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변경시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신앙이 좋다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다는 그 일들은 몽땅 다 유대인이 했던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이 몽땅 다 했던 것들인데, 그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기쁨을 줬습니까? 기뻐하게 했습니까? 오히려 예수께로부터 마귀 자식이라는 그런 소리밖에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 그걸 그들은 알지를 못하고 자기들이 기뻐할 거리를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들고 가려고 했던 내각과 바나와 같은 그런 수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봐도 아들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잘 깊이 좀 돌아보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각과 바아나가 다윗을 찾는 것은요, 다윗에게 붙는 것이 자기들께 이로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냥 다윗 갈수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좋아할 만한 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야만이 다윗의 환심을 살수 있다는 이리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신을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신을 찾는다면 자기의 해로움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신을 찾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가 신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신이 좋아할 만한 것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그게 뭡니까? 예물이죠. 그게 돈입니다. 그게 뭐 종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속세를 받아주고 인정하실 것이냐? 아니면 다윗처럼 악하게 볼 것인가? 하나님을 아신다면 분명한 답은 간단히 내려진다 그 말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요, 세상을 향해서 내 아들이 흘린 그 피를 보라. 그겁니다. 내 아들이 흘린 그 피를 보라. 너희들의 그 악을 위해서, 악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나가려면은 하나입니다. 아들의 피를 앞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의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그런 신자라면 당연히 예수의 그 피, 그걸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가게 될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은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다 쓸데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 그걸 분명히 알게 될 거란 얘기예요. 내각과 바나의 마음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가는데 빈손 어떻게 가겠는가 그겁니다. 어떻게 내가 빈손하겠느냐. 공짜의 원리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도 뭔가 선물을 들고 가야만이 다윗 마음에 들지 않겠는가. 뭔가 내가 들고 가야만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겠는가. 은혜의 원칙을 모르는 세상 방식입니다. 사랑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바로 그 모습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뭘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것은 네 공로가 없으면 안 된다. 이 생각입니다. 네 공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이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다. 그 말은 예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피의 나라입니다. 그저 주어진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공짜의 원리가 흐르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내가 빈손이라는 거. 눈 안에 한게 없는데 어찌 가겠노? 내가 뭔가 한게 없는데 무슨 상을 받겠나? 이러한 생각. 이게 인간의 방식입니다. 그걸 우리가 버려야만이 우리가 참된 신자로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이 세상의 그 사고방식, 이걸 좀 버리고 주님의 그 피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해야 될 것인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깊이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각과 바나의 길, 그 길만은 가지 말자. 왜냐? 그길 맞으면 죽음 아닙니까? 구약의 내용들은 지금 우리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들으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네각과 반을 죽였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용납받지 못하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쪽에서 뭔가 신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일을 하고 나아가면은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거 분명히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신앙의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내 손에 뭐가 있는가? 이걸 들여다보는 그런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어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보내서 깨닫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 그게 우리의 심령 속에 팔팔하게 살아있다면 그런 자가 천국 들어가는데 아무도 그것을 막지를 못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스스로 생각할 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괜찮습니다. 단지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피의 은혜만큼은 그저 생동감 있게 살아 넘치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여러분께 보내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좀 깊이 돌아보고 생각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내 정성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는 그런 조건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직 은혜일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주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만큼은 내각과 바나와 바나의 생각이라는 거, 분명히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한 사람은 자기 악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그저 주님의 그 피의 은혜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그런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악함을 알고 무능을 하는 그 사람이 예수의 피를 믿게 되고 그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기 공로가 있는 사람 절대로 주를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참으로 귀한 주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공로, 그거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은혜로 감사하시고, 은혜로 기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신자의 삶이라는 것, 명심하시고, 네각과 바나의 방식, 그 사고방식 하는 그 길만큼 여러분, 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각과 바나의 어리석음을 알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두 사람이 가는 그 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모습이란 걸볼 때에 우리가 주 앞에서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내 속에선 끊임없이 나의 공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정성과 내 열심을 가지고 신의 마음 움직여보겠다고 하는 그런 악한 발성을 버리지를 못한 우리 모습이 있거들랑 오늘 이 말씀 우리의 경계가 되고 중심이 되어서 참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죄를 붙드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오직 주의 피에 그게 공로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으로 귀한 은총의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네 공로 앞세워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게 하시옵시고 그저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기뻐하면서 내 악함과 무능함을 깨달으면서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의 삶이 될수 있도록 붙드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저 내 심령에 들어 있는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하다는 것 다시금 생각하면서 이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